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지를 못하고 항상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각에 뛰어들어가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길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해가 바뀔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또 유명한 기도원도 몰려가죠. 또 동해안에 그 해 뜨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그 정동진이라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밀려와가지고 세계 첫날 해 뜨는 거 보면서 기원을 하면은 그 기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 하나 바람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 그 12월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몰렸더라고요. 팔공산 갓바위 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동해안 해 뜨는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왔는데 그 TV 아나운서가 이제 그 사람들 붙들고 인터뷰를 합니다. 뭘 빌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답이 뻔하죠.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이죠. 올해는 경제가 좀 풀려가지고 우리 남편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들, 또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의다가 이제 비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거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바람이 뭐냐면은 올해는 좀 행운이 찾아와야 될 건데 그러한 바람을 다 가지게 되죠. 소위 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999년이라는 한 해는, 새해 그 한 해는 제발 좀 복이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뭐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겠다고 참철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과연 저들이 복을 받을 존재냐? 이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을 받는 거 기도한다. 복을 받게 기도한다. 그건 좋은데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냐는 것, 과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할까, 기원을 할까, 이런 점을 제가 좀 생각해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고 복이 주어지는 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좀 조심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을 추구하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복을 원하되 복을 원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냐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보고 복을 추구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이냐. 근데 우리들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나 덮어둬버린 채 당연히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복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탐욕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참 조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냐 이걸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복복하고 있으면은 그건 결국에 복을 탐하는 쪽으로 치다는 그런 결과가 되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만 복은 받아놓으면 좋은 것이니까 일단 받자.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만 복을 추구한다면은 그건 결국에 복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복에 애착심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또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령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새해 첫날에. 그럴 때 그 사람은 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그 몸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패에 대해서. 내가 몸이 아픈 그 자체를 실망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은 현재 자기의 사업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 뭐 이것보다도 먼저 탁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왜 당신은 지금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낙심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먼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 외형이나 내 어떤 형편이나 뭐 가정 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만족을 하거나 거기에 족한 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하게 되어질까? 그걸 차근차근 따져갈 때 결국은 밑바닥에는 아하 내가 현재 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품고 있구나. 내가 현재 나에 대해 실망을 품고 있구나.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이 되냐면은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고 식물도 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는 다 하나님께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 이 지구상에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각각 달라요. 이 세상에 신윤식이란 저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물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혼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외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도 머리가 나쁘고 제각기 다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어떤 외형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외형이 형편인지 간에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망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키가 작은 사람 보고 아이고 내가 실수해가 키가 작게 태어났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키가 큰 미남이었습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얼마 작았는지 뭐 둘러싼 사람들 그 키에 갇혀가지고 예수도 못 보는 그런 키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셨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나 형편에서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있는데 실망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외형에 대해서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아마 만족한 분이 없을 겁니다. 뭐, 나이든 할머니지 다 늙은, 이제 막, 죽으러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이 뭐, 마음둘 거 없고. 자, 우리 뭐, 젊은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그런 사람들, 네가 와 이리 생겼노? 뭐, 아랑드롱 좀 돼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최진실이 오면, 와, 저는 이쁜데, 와, 난 이리 태어났노? 이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우리들은 내 외형에 실망을 하고 내 스스로 낙심을 하는 거네요. 근데 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내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실망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키우고 아궁에 던져온 들풀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붙들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거기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여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가면서 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 실망을 해버리면은 결국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에 의해서 내가 실망을 하고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알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럴 때에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관심 없이. 그저 지금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복을 못 받아 생각하고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좀 예의를 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쫓아가는 곳이 갓바위고 정동지 해 뜨는 곳이잖아요. 예비당이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그 짜내게 되는데 그 모든 방법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은 인간의 행위와 모든 것들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복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것이냐. 결국 말한 걸 보니까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 행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쪽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부터 내가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건 뻔한 결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기에 대해서는 이 행동과 꼭 연관적인 생각을 행동하고 보기란 인간이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질 리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서 말하는 건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위가 믿음에 보태져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보탬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인과 행위를 뿌려시켜가지고 믿음을 더 믿음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이 발상은 결국 불신앙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로마서 4장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보태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그 순수하게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지금 사단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십계명, 여기만 인상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법적인 행위, 이걸 다 포함시켜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법적인 행위,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자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봐도 다 인간이 정해놓은 법적인 행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신자라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때 그 말이 뭔가 진짜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그게 결국에 율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자라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신자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게 법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라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할 때에 기도 안 하면 신자 아니다, 이 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바로 신자냐 신자 아니냐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행위가 기준돼가지고 등장할 때, 이것이 바로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성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역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리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자로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당연한데, 지금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교인들에게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성경 안 봐도 괜찮다는 어떤 위험스러운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또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신자라면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신자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신자니까. 또 내가 죄인됨을 아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살아있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 있는 신자라면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지 말래도 성경 보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는 이 말이 정답이다, 그 말이죠.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라면 성경 봐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듣기에는 말도 안 나왔고 뭔가 비슷한 그런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기도라는 인간 행위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기도라는 것이 신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산되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기도했다는 인간 행위가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지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모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라는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 지금 이걸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행동 있기도 전에 이미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김받은 것은 지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의해 전혀 보탬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보탬이 안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걸 가지고 넌 의롭다, 이렇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우리 믿음에서 뭔가 행위를 딱 떼내버리면은 뭔가 허전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게 보탬이 안 됐단 말은 안 돼. 그러면은 믿음과 행동을 따로 떼어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뭔가 행동을 떼내버리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심심한 것 같고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만들어 간 볼 때 간이 안 맞으면 꼭 그 안에 뭔가 한 가지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이 소금이 안 들어가나 미원이 안 들어가나 하면서 뭔가 자꾸 좀 그런 느낌을 가진다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행위라고 하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가 안 들어가면은 뭔가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간이 안 맞는 음식처럼 꼭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허전한 느낌을 가지고서 믿음을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허전한 그런 내 마음을 좀 메꿔보려고 행위라고 하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자기 믿음을 생각할 때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고 뭔가 내 믿음이 좀 모자라다는 것 같고 허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원인을 갖다가 내가 지금 행동을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께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께 관심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십니까?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항상 뭔가 허전하고 빈 것 같은 뭔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겠지 또 이런 생각을 또 안 빠뜨리고 하게 된다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행위는 복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율법이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실천을 끄집어내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몽땅 하나님의 진노 쪽으로 몰아치워 넣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자식이라는 것도 몰랐고 멸망의 사실이라는 것도 까맣게 몰랐는데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 있는 멸망의 사실이구나. 그걸 내가 비로소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냐면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죽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복은 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역시 복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럼 많이 말하는 상급이란 상이라는 것 이건 또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게 역시 상입니다. 그래서 복도 상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물은 공짜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서 복받는다 이 말이 결국은 잘못된 말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그 문제죠. 상은 개념이 잘했으니까 준다. 이게 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잘했으니까 준다는 게 상의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럼 내가 뭔가 좀 잘한 게 있으니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도 역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상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 받기 전이고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잘한 행동 그걸 보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상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도 역시 인간은 공짜다 이런 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일해라 잘하면 상 줄게 이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놓고는 내가 네 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건 지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일을 잘해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근데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대가로서의 생명은 우리가 받는 거. 이것을 알고 주님으로 일하시고 우리 상에 태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라는 걸 갖다가 들먹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고 칭찬되는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은총으로 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 함께 달렸던 강도 그 강도가 뭐 무슨 일을 잘해가 천국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한편 강도가 자기가 죽는 것은 내 행한 일의 보응이라 이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기댄 것 행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행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강도는 상이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상이 있어도 분명히 뭔가 작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강도는 일을 하냐 했지만 누가 이랬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일을 다 하시고 상의 강도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에 주 앞에서 감히 내가 뭔가 했다는 걸 말하지도 않고 그 주님의 일에다가 내 행위를 또 버틸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믿고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내가 잘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포함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주 앞에 나온다면 결국에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주 앞에서 의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서 주님께 나와지는 들어간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조상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혈통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닮는 거예요. 조상을 전혀 닮지 않은 후손일 수가 없습니다. 조상을 닮는 게 후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뭔가 닮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외근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과 혈통이 다르니까. 신체 모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닮아져가지고 보여지는 것. 그럴 때 우리를 가르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후손이죠.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약속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참된 믿음이라 이런 얘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는데 만약에 행위를 잘한 사람이 의롭다를 받는다면 결국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또 약속도 결국은 폐하여진 그런 약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절대로 행위가 포함되어 가지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의가 돼가 그게 밭들로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내세우고 뭔가 내게 돌아가면서 뭔가 잘한 게 있어야만이 좀 하나님이 나를 신들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후사가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과 연결돼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결코 자기 행위에다가 미련 두는 법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내 행위에는 선이 없다는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에다가 어떤 그 의미도 두지를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 이게 믿음인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후사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사는 인간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 오직 믿음만 고전해 들고 주 앞에 나오려고 예를 쓰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사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 그것만 공짜로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내가 주를 놓는 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알고서 끝까지 오직 주님만 붙들어 예를 쓰는 사람, 약속만 의지하고,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내가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후사로서 오직 약속만 의지하고 주님 믿음, 주님의 은총 선물 이것만 마음에 간절히 있으려는 그러한 삶이 있는 걸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행위를 들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이며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그 대가로 주어진 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 행위를 근거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만을 근거하고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만 채워진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그 삶들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굳게 쓰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